예, 오전에 하다만 이야기를 빨리 마치고, 시간을 죽는 한이 있어도, 제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분 잠깐 숨좀 내쉬고 들이신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이제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현실 인식이라는 큰 주제 아래 교회론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방면에서 제가 했고, 둘째는 교회가 사회와 타 종교로부터 이 정체성을 버리라는 그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도전과 직면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현실로 인정하고 그길 따라가는 교회와 교인과 교인 지도자들이 챙기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두려운 현실이다. 앞에 건 신학 실종이 그 핵심에 있고 뒤에 건 탈신학화가 이제 그게 문제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여호와 신앙의 그 연속성, 세대와 세대 사이에 여호와 신앙의 전수 라는 점에 있어서 큰 위기에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본질로 볼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직접 선언들을 추적해 볼때 세대 사이에 여호와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기 직전에 성경에 계속 그 아비들에게 한 세대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신앙 세대 간의 여호와 신앙, 우리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때그 내용은, 그 말로 요약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우리와 맺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런 모든 내용을 담아서 그냥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절의 그 브레이크다운 되어버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다른 곳에도 뭐 이런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그랬지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여호와 신앙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여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 내용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아까 본 것처럼 분명한 것은 대상이 누구인가?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들들. 그게 대상이죠. 그 주제는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이 이어지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 신앙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분명히 말한 것은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미간에 하고 손목에 붙이고, 한 쉽게 말하면 신앙의 전수는 귀로 들어서 배운 것과 함께 눈으로 보아서 배운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잠깐 뒤에 제가 하겠는데. 여하튼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엇을 조건으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 보면 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무엇을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지금 염두에 두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이 어때야 될 건가라는 조건을 두고 거기 가면 그 안에서 이렇게 여호와 신앙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 내 자손과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삶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산 삶을 기록하는 이제 들어간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는가 기록하는 것이 사사기지요. 사사기가 그 전복의 이제 역사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시작이 참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아니 모세 시대가 끝나고 모세 이후에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의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선언하는 첫 마디가 여호수아서의 첫 마디가 모세가 죽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출발을 말하는 사사기 첫 마디가 여호수아가 죽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매우 똑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기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의도적으로 매우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다고 기록이 쭉 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징적인 지도자로서 찾아오는 대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누가 올라가리까 하고 묻는 이야기로 이제 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고 있죠. 이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이들에게 인정되고 있어요. 그 역사가 가는데 사사기 1장 지나가면서 19절 이하 가면 갑자기 이들이 논리가 바뀌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는 것을 이제 철병거를 빌미 삼아 내놓으면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그 얘기를 뭐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쫓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눈으로 봐서 예, 쟤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못 이겨. 그러면 못 가. 이게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자.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봐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럼 가자.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가기 시작해. 이게 중대한 의사 결정의 원리가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오면 그때부터 그리고는 이제는 그들을 안 쫓아내고 놓고 협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아마 제 생각에 얘 쟤들 다 쫓아내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힘도 없는 것들인데 한쪽에 놓고 살면 우리 노동력도 들고 외국인 노동자 싼값에 쓸 수 있잖아. 뭐 이런 여러 이제 실용성의 논리, 경제의 논리 뭐 이런.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전쟁 안 하고 살려두면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또 이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 유엔에 가입도 할 수 있잖아. 뭐 여러 이런지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장에 가면 이제 박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 이제 복임 사건인데 사실은 제가 이 사사기를 보는 이런 통찰의 아이디 실마리를 제가 이제 오래 전에 이제 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절은 아니고요 배움입니다. 배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셔서 이 역사를 판정하십니다. 판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현실을 인식시키세요. 뭐가 문제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지금 구멍이 뚫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시는데 그것이 사사기 2장입니다. 거기를 이제 제가 이 한마디를 하려고 긴 길을 돌아왔어요. 사사기 2장 이 7절에서 여기를 제가 지금 해놨는데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제 박 목사님도 이 대목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기다 장사했다. 이 얘기는 여기가 처음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 나와야 될 자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 읽기 전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 말이 이대로 거기에 써 있어요. 거기 필요한 데에 써 있어요. 그런데 한참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그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썼던 그 진술을 결정적인 어떤 말을 하려 하면서 그대로 다시 갖다 또 여기다 복사를 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지나간 어느 세대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이 세대와는 너무 다른 이 시대와 너무 대조가 되는 이전에 이런 세대가 있었는데 하고 그 시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것이 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이 세대하고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 누구 있을 때는 이런 일 잘 처리했는데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대로 갖다 다시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말하기 시작해요. 여기하고 대조적으로. 그 말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 시대를 표현합니다. 이제 그때와는 다른 그때와는 다른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이 저에게 매우 이렇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와 여호수아와 살고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으며 그때 같이 살았던 그 세대와 이 세대를 완전히 연속성이 없도록 잘라버린 그 구별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이렇게 구별짓고 있는가를 보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연속성이 여기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호와 신앙의 세대 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어느 대목에서도 그 신앙을 전수받아야 될 그 세대에게 말하지 않아요. 엠마, 얘들아,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살아남으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쟤들을 놔둬서 그걸 잘 이어받아서 살아남는 놈은 살아남는 놈이고, 뭐 적자 생존의 원칙에 버려두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윗세대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아들에게, 아들의 아들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아는 자로 여호와께서 이 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자로 살게 하라. 이것이 자꾸 그 아버지 때에 주어지고 있다. 윗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러나 너희 옛마 네가 살아남아야지 잘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이제 우리가 뭘 좀 따져봐야 될 그럴 여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단절이 이때 이제 치명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까 신명기 글이 이제 올라가서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우리 교회의 책임 문제에 가서 이 여호와 신앙의 단절이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계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
지금 이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여호와 신앙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려받고 우리가 지금 감격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화두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다음 세대에 연속성을 가지고 계승될 수 있겠는가. 이건 뭐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저도 또 그걸 깊이 새겼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주제로 해서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과 말이 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의 결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장년을 위한 특별 강좌, 수요일마다 6주에 걸쳐서 그걸 결단하고 준비해서 하신 그것이 그냥 이런 주제를 한번 강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이 주제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와 말이 통할 수 있을까, 저들과 이런 고민이 박 목사님에게도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않을까. 그 돌파구를 한번 찾아,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나온 것이 그 6주 동안의 강좌였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제 출간된 책이 이제 그 책이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박 목사님에게 확인 도장도 안 찍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또 저한테 작년에 한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그거를 어떻게 청년들을 또 청년들의 부모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문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어떻게 한번 기획을 해볼 수 없겠는가. 기획을 해보도록 저에게 한번 그때 그 과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했잖아요. 제가 비학점이라고. 그래서 뭐 해봤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어떻게 잘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 제가 언제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짐인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책임 문제에 가서 더 잘 얘기하겠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쫓길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얘기하고 그거는 다음 숙제로 이제 넘기려고 그럽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적으로 이 문제, 이 여호와 신앙의 세대와 세대 사이의 이 계승 문제를 주제로 한 종합적인 신학적이고 뭐 또 실천적이고 학문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또 문화적인 여러 분야를 망라한 그 연구가 또 그런 그 프로젝트성 어떤 연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다룬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대 사이에 여호와 신앙의 계승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직면해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그 연유에는 여러 배경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만 자꾸 말하는데 뭐 중요한 원인은 됩니다. 뭔가 하면 이 시대의 시대 사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 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개 단어로 요약하자면 상대화, 개별화, 전문화, 다원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또 실체는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뭐 이런 거예요. 이 사사시대처럼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예요. 이 시대 사조가. 그걸 가르쳐 우리는 다원화를 하고 상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처신을 결정할 때에 결정적인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행동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너 왜 거기 안 갔어? 거기 가면 참 좋고 도움되고 또 여러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일인데 가기 싫어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어도 선한 일이어도 안 가는 근거가 안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싫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나쁜 일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부작용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해치는 일인데 왜 그것을 했어? 하고 싶으니까 이거예요. 그 확인 안 하세요? 그런 거? 그 아이들만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호불호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나는 안 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하기 싫으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어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아무리 나쁜 것이어서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하고 싶으면. 이것을 가르쳐서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그거 언제나 우리가 보는 거네. 우리 애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아이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우리 아이를 자율성 있는 아이로 키운다는 의미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준다는 명분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내방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놓고 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그래서 저는 지금 영적 사사시대가 한국교회에 밀려오고 있다. 그게 저의 고민이고 아마 박 목사님의 그게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아까 말했처럼 여호와의 절대 주권자이심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를 100배로 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면 그냥 100배로 클 수 있는 기회를 놓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전승해줘야 될 그 신앙은 주권의 문제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세대가 즐기고 있는 사조는 자기가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는 것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위기 상황으로 지적하면서 관심을 쏟는 건 뭔가 하면 이런 현상에 대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거를 어디로 돌리냐. 지금 이런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지금 무슨 도전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에서 이것을 보기보다 세대 간의 신앙의 연속성의 위기로 보기보다는 세대 간의 문화의 차이, 세대 간의 의식의 차이라는 데에 자꾸 강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는 대로 그걸 강조해서 돌파구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걸로 자꾸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강조돼요. 그 문화가 우리의 문화는 이랬으니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요즘 문화는 적으니까 우리가 저 문화를 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저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세대를 잡을 수 없다. 이것이 뭐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화 운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저는 문화를 배격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문화를 적응하고 수용하고 하지요. 그러나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방향으로 가면서 반드시 무슨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면 교회의 문화 예속화 현상을 가져옵니다. 예배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 핵심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얻는가 하는 것이 어디로 사람을 얻는가 하는 것하고 반드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따 설교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재미있는 말로 내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을 나는 결국 재미있는 것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도록.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사람을 얻어야지 다른 것으로 재미있는 것으로 음악으로 아, 저 사람 저 목사님 설교는 되게 재밌어. 야, 배꼽 쥐어 뒤집어져. 그래서 몰려오는 사람이 어디로 얻겠습니까? 재미로 오는 거죠. 그 사람 재미 때문에 오는 거니까. 여기 와서 왠지 여기 가면 예수님이 냄새가 나.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이 여기 오면 왠지 조금씩 느껴지려고 그래. 이렇게 사람을 얻지 않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뒤집어져.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어져.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이면 결국 그걸로 만족시키고 그걸 그 세계로 이 사람을 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말이죠. What we get the people with is what?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얻는가 하는 것은 어디로 그 사람을 얻는, 이끌고 가는가 하는 것과 직결됐다. 이 말, 여기에 연결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문화 배경론자도 아니고, 뭐 문화의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를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이제 과도하게 글이 다 집중되어 있는 문제, 그걸 제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지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나 대책은 없으나 고민은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들 특히 대형화되면서 또 저희가 저도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평생을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우리가 어릴 때 자랐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지금도 마음이나 이런 것들과 대조해 볼 때 이 이제 전문적인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한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교회의 자손으로 키우지 않아요. 지금은 그 부서의 사람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 자존심을 세우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라는 그 정신을 가정으로 말하면 그냥 뭐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런 아이지 우리 가문의 가풍을 이어받아서 가문의 사람으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지 않는다 말이죠. 그 부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부서에 와서 재밌게 하고 잘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우리 온 아이들을 잘 붙잡아서 우리 교회 일꾼을 만들고 우리 교회 숫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자.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려오는 그냥 느껴지는 그냥 체질에 밴 어떤 그냥 냄새가 맡아지는 보고 배우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정신이 전수되어서 거기에서 자랐으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이것도 실용성으로 돌아갑니다. 교육의 능률성, 교회 운영의 효율성 해서 반드시 이걸 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에 대한 모욕이 될 거니까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에는 그 다분히 그 점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교회 안에 따로 있고 청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같은 애들끼리 모여야 재미있고 잘 모이고 그러니까 너들은 너들 문화에 속해서 너들끼리 놀아. 아예 교회도 그냥 남북교회, 이 교회는 안 하니까 비유로 남북교회 있지만은 그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그냥 너희들은 남북교회 의식하지 말고 너들끼리 모여서 너희 교회 이름도 붙여줄게. 젊은이 교회. 청년교회. 그래서 나 우리 교회 젊은이교회 담임 목회자는 누구다. 그래서 부목사를 임명해서 이렇게 해. 이게 정말 옳은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희들은 저는 잘할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걸 굉장히 작기도 하고 뭐 그런 했지만은 권사님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내 기도를 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김상분 권사님이라는 그 중에 한 분 계셨는데 참 특이해요. 그분 기도가 얼마나 특이한지 제가 지금도 그대로 흉내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집사 셋째 아들 그 아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막 이래요.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집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도 계시고 하니까 부모님 뵈러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토요일날 가는데요. 갔다 주일날 다시 집을 떠나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권사님 댁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제 손을 딱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둘이 딱 그 부뚜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요. 거기 반질반질 맨날 솥 걸고 불 때는 부엌이에요, 바닥에. 엄청 시골 사람이에요. 맞아요, 시골 사람이에요. 거기 둘이 딱 쪼그리고 앉아서 제 손을 잡고 한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받는 게 너무 좋아서 매번 찾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찾아다녔어요. 꼭 그렇게 예, 기도하세요. 그분들 새벽에 기도하는 걸 보면 제가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교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보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라 하지 않았어요. 교회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새벽에 기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냥 습득했어요. 습득. 이렇게 해서 전수되는 신앙의 전수가 우리 대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럼 우리는 대학부 때도요. 교회 일하면 밤새우면서 일하다가 배고프면 뭐 회장, 부회장, 총무 뭐 하다가 아 어디로 갈까? 에이 오늘 김 권사님한테 가자. 그럼 가지 뭐. 가요. 가요. 권사님 우리 왔어요. 남이 좀 끓여서 그래 와라. 밥 개인 상담도 해주시고요. 개인 상담도 해주시고. 이건 대책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저 경우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 여호와 신앙의 대를 위한 아까 그 신명기 그 길을 보시면 분명히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문화를 채용해서 저들을 용납해 주어서 마음껏 저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자. 이거 여기에서 지금 대책을 찾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는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는 들려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 들려주라. 그 들려주라는 말이 들려주라는 말이 앉혀놓고 강의하고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래서 교육을 하라 그 말을 아는 것은 분명해요. 어제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이걸 해석해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반발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란 말이죠. 들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줘. 여기에 메고 여기에 메고 이게 뭡니까? 너는 네 자식을 가르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그러니까 막 24시간 데리고 앉아서 길 갈 때도 이리와 이 말 들어야 돼. 잔소리 하는 말이 아니라 24시간 같이 살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러네 우리 어머니는 저러네 그게 네 마음에 새기라는 게 그 말이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여줌으로 전수된다. 여기에는 이 하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들려주기 위해서 전제되어 있는 것은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쭉 봤더니 되게 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강의를 한 걸 제가 이렇게 일부러 태국에서 녹취해서 들어봤더니 이제 매주 중요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의 한 말에 듣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듣는 일, 듣는 일, 다음 세대를 듣는 일. 그 비유 맞춰서 좋아하는 여건 맞춰서 마음껏 놀아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하나의 개인적인 제안이니까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교회 오래되신 어른들이 청년부 전체, 대학부 전체 이렇게 못하죠. 100명을 다 기르든지 100명을 못 기르면 아무도 못 기르든지 그 all or nothing 아니잖아요. 1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건지면 그들이 또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불러서 야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아 그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 함께 기도하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문제 해결했어. 이제 우리 때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 때는 진짜 너희들이 잘 해야지. 이렇게 밥 먹는 자리, 서로 대화하는 자리, 내 고민을 내 약점을 애들에게도 좀 이렇게 공개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여호와 신앙의 자연스러운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 설교의 말씀 이탈 현상입니다. 남북교회는 사실
남북교회는 사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규명해 보는 것은 남북교회의 가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설교의 본질에 입각하여 한국교회의 설교 현실을 살펴볼 때 근래의 한국교회 설교가 보여주기는 압도적인 경향은 설교의 말씀, 본문 이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성경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급기야는 성경을 설교의 기본 텍스트로 삼지 않는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예 사용하지도 않기도 하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성경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큰 교회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아무개 목사님은 2004년 5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5개월 동안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에 나오는 덕목들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귀한 자녀라는 제목의 연속 설교를 1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연속 설교의 전체 요지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에 나오는 여러 덕목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에서 메가더 장군은 뭐 여러 용기, 정직한 패배에 대한 당당함, 겸손, 온유, 강인한 정신, 긍휼, 너그러움, 깨끗함,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유, 소박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자녀, 그런 자녀가 되도록 제안하는 거죠. 그게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들에서 이 목사님은 구색을, 설교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본문으로 제시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가 기본 텍스트로 삼았던 것은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언젠가는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텍스트로 삼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설교의 텍스트가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아예 밝히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15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말에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달고 책으로 나왔는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물론 그 제목으로 책을 써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관점을 갖고 기를까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연속으로 하는 설교를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본문 삼아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재작년인가도 나의 설교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이제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글의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설교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성경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우리 개혁신부에도 이런 설교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반박하는 이제 글도 쓴 적이 있고 그랬는데요. 이런 일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가르쳐 저는 이제 설교의 본문 이탈 현상이라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 말할 때 꼭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시대에 설교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볼 때 매우 심각한 그러나 큰 그 경향성은 설교의 성경 본문 이탈 현상과 함께 목회자의 영성의 피폐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자기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없어지고 다른 기획가로 다른 데 하다 보니 이제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신뢰를 할 만한 그런 영성이 이제 피폐가 돼서 그 문제 후유증이 여러 군데서 나는데요. 여하튼 말씀 이탈의 현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는 비사용이 맞는지 이게 비사용이라고 해나 불사용이라는지 한 15분 고민하다가 에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에 아예 성경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한 이 목사님은 설교문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설교들은 그 한 설교에 설교 본문으로 제시된 그 본문이 넉 줄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그냥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설명조로 하든지 뭐 이렇게 간단히 하죠. 본문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긍정의 힘이 그 설교의 본문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두 번째는 오용입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본문 해석을 본문을 보는 내 훈련이 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잠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도하는 것들을 저들이 의도하는 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축복의 선언을 자꾸 원하니까 거기에 맞춘 메시지를 하려고 이미 필요한 메시지를 정해놓고 성경을 접근해 설교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지금 방 말보다 더한 거죠. 자기가 할 말 딱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아까 예수님 뭐 갈비살 살치살 하듯이 필요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말씀 이탈의 현상인데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걸 간단히 말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이탈하는 결과가 뭔가 성도들의 성경 문맹이 깊어집니다. 이게 중세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제들만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교회가 말하는 것이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인 줄로 알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이 뭐라고 내가 우리는 성경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 말해주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게 한 게 큰 문제였죠. 근데 올해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설교가 본문을 이탈하는 설교를 평생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문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표교회가 이 정도 교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다른 목사님처럼 한 본문 하나 찾아놓으면 그 하나 가지고 끝까지 불고 늘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설교에 세 번 내지 네 번, 많으면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의 본문을 신구약을 막내에서 왔다 갔다 찾는데 한 번도 그 찾는 설교를 스크린에 띄워주지 않고 다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 강하고 편의주의에 익숙해진 이 교인들이 아무도 그에 대해 불만 않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막 불만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디 하면 그 성경 찾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그게 제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그 짓을 했다가는 교인 다 떠나요. 알아서 미리 다 띄워줘요. 여기다 다 성경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신명기 다음에 있는지 마태복음 뒤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문맹입니다. 여러분 귀찮지만은 찾음으로 헤맴으로 아 어디 다음에 뭐가 있구나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 가만히 계세요. 우리에게는 최대로 서비스해서 편하게 해야 돼. 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제가 나쁜 놈이죠. 근데 아무도 불만 없이 다 찾아서 읽고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는 교회가 없어요. 시골에 가도 그러지 않아요. 다 띄워줘요. 다.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성경 다음에 뭐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문맹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문맹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목회자의 말에 절대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에 절대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든지 뭐든지 뭐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죠.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목사나 교사나 우리의 책임은 또 교회의 책임은 뭔가 하면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아무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인의 에베소서에서는 빌딩업 한다고 그랬어요. 빌딩업, 세우는 거예요. 세워.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는 무엇이 신앙적인 건가를 분별할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것이 본문 이탈 설교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매우 위험한 점이고 교인들이 좀 안 됐죠. 그 다음에 강단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목사 같은 저 우리 목사님들은 몰라요. 교인들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예의가 바른지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와서 기싸대기한테 때릴만한 것도 그냥 다 이렇게 들어지 가만히 있어요. 돌아가든지 자기들끼리 욕하고 뭐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모였을 때 그 불만, 저는 그 불만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민교회 가서도 들어보고 어디서 들어보고.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여집사님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식사 함께 얻어먹고 밤늦게 부부가 서로에게 충격을 줄까 두려워서 상대방의 신앙을 염려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무슨 둘이가 털었는데요. 심각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요. 내가 교회를 이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렇게 정말 아니다 싶어서 2년을 방황하다가 교회를 정해서 왔습니다. 이 교회 올 때는 내가 매주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22개월째인데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몰라요. 뭐 네가 목이 곧기 때문이지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갖고 뭐 마음이 강팍하구만 뭐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부인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고민 고민하다가 다음 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다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자포자기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갖는 살아남기 위한 자기 방어의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은혜 받을 것을 다 전 포기하고, 그러나 교회를 안 달 수는 없고, 그래서 내 선명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어려운 사람 다 찾아가고, 목사님도 신방 안 가는 사람 자기가 다 물건 사서 가고 다 그래요. 이걸 저는 이제 일중독자를, 일중독,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박 목사님이 계속 처음부터 2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적해 오신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래도 내 신앙이 아직은 남아있구나.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뭔가 오겠지. 그러면서 한국 관심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그래도 하나님과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함으로 자기 생존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중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자기는 안 그랬대. 근데 뭐 그 말 들었으면 자기도 한 거지 뭐. 여집사님이 나오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 아닌데 목사님이 뭘 잘못 보시는가 봐. 그런데요. 저는 목사로서 이건 진짜 죽고 싶은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이탈하는 그 설교가 그냥 다 좋아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뭐 교회 부흥 잘 되고 다 좋은데 왜 자꾸 시비를 걸어 부정적이고만. 아니에요. 안에서 골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표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유증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중독자 문제는 정말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한번 잘 고민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 실종의 문제라고, 두 번째는 신학의 유기 탈신학화의 문제로, 세 번째는 여호와 신앙의 단절이라는 문제로, 그 다음에 번째는 설교의 말씀 이탈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여기 있습니다. What you win them with is what you win them to. 무엇으로 사람을 얻는가 하는 것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다. 바로 그것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둘은 이제 제가 세 가지 얘기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현실인식, 그 다음에 남북교회의 가치, 그리고 남북교회의 책임.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뭐,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그동안 박 목사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또 교회에서 관계로, 또 남북교회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경험, 판단, 이렇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엮어본 거니까, 어느 건 뭐, 이렇게 대충 맞을 수도 있고, 어느 건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어느 건 지금 딴 판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잘 이렇게 커렉션 되고, 또 정정되고, 보완되고, 또 이렇게 될 것이고. 하여튼, 저는 뭐,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보다, 하여튼, 그건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이렇게 큰 테두리를 한번 쳐보고, 이것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서 각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회의 가치는, 남북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박영선 목사의 25년 설교 사역의 열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교회의 정체성 혹은 그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박영선 목사님의 사역, 목회 철학, 또 그의 삶, 뭐 설교 이런 것들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열매이니까요. 어떤 점에서 지금의 남북교회는 그의 25년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그의 신학, 그의 목회 철학 등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남포교회의 모습은 그의 지난 25년 동안의 사역과 함께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형성해 오는 것입니다. 자, 어제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제가 남포교회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것은 남포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라 뭐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점에서 가치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남포교회가 현 입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이 무언가 하는 의미에서 남북교회의 가치입니다. 제 눈에 비친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신앙관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의 분석이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박 목사님, 이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고, 달리 하신다 하여도 제가 학자로서 얘기한 거니까 제 말이, 제 분석이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여기 있는 글은 제가 시간을 절약하고, 제가 재작년 12월에 그 말씀이라는 그 책에 한국교회 설교자들 분석하면서 거기에 제가 박 목사님에 대한 설교, 저한테 설교자 하나를 누굴 해드려요. 송경길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을 분석해서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내가 잘 모르고, 박영선 목사님이라면 내가 그래도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쓰겠다 했더니 글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그렇게 썼던 다른 분 쓰던 글 다 모아서 한국교회 설교자 분석이라는 책으로 이제 뭐 나온다고 책 출판 허락해달라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썼던 글의 앞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걸 말을 하면 또 자꾸 이게 뭐가 붙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박영선 목사는 80년대 초 30대 중반의 부목사로서 안식년 중이던 담임 목사를 대신하여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장안의 이목을 끌며 한국교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80년대 초 남서울교회에서 박영선 목사의 설교를 처음 몇 번 들으면서 강단의 설교자로서의 그의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넘치는 확신과 당당함, 청중의 호불호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쏟아내는 자유로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목숨을 건 사람 같다는 인상을 주는 열정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멋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후에 한동안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설교가 그러한 내용에 그러한 방식의 전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로서의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화술이나 타고난 기질이나 계산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의 활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 신학적 확신과 본문 해석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신학적 확신에 대한 인격적 항복에서 나오는 열정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겠다고 선택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사학적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신학적 고민과 인격적 헌신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박영선 목사와 우연한 기회에 구체적인 인격적 교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래서 간간이 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가 처해 있는 인간적 상황들을 접촉하기 시작하면서는 설교자로서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병대에서 당한 척추 부상으로 평생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척추 장애자입니다. 그는 20수년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몸이 아픈 가운데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없는 것 같다. 제가 직접 이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없는 것 같다며 설교를 쉬지 않습니다. 강단에 대한 집착이나 다른 설교자를 믿을 수 없는 불안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든 몸인데도 그렇게 설교에 전력을 쏟는 그의 설교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깊은 존경과 애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 모든 것을 거는 그가 설교에 모든 것을 거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개척하여 25년째 심화하는 남포교회 주일 난 예배를 살펴보아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남포교회 주일 난 예배는 요즘 그 흔한 경배와 찬양 순서도 없고 예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기획성 순서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따라 드려지는 극히 단조로운 예배입니다. 예배는 대개 50분 만에 끝이 나는데 예배 시간 50분 가운데 30분을 설교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에 매주일 수천 명의 교인들이 찾아 나와 더 이상 자리를 만들 수 없을 만큼 비좁은 상황이라는 현상은 많은 것을 이 시대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영선 목사가 그의 목회에 있어서 설교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영상과 음향과 축제의 분위기를 예배에 도입하지 않고는 예배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설교에 대한 비중을 점점 더 소홀히 여기고 이벤트 중심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대 목회의 흐름에 대하여 흐름에 대한 무언의 거역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박영선 목사가 설교에 관심을 갖고 또 설교에 모든 정력을 쏟은 근본적인 배경은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신이 신앙생활 가운데 겪은 고민과 갈등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집착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전해보고자 하는 데서 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추적해서 알아보겠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유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언제나 성경 본문을 파고 들어가고 성경의 의미를 파헤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드러내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해온 그의 설교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그의 설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합니다. 설교를 여러 가지 특징을 잡아서 말하겠지만은 저는 네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는 설교니까 이 스포츠도요,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미리 딱 갖고 봐야 재미있어요. 이 설교도 그냥 매주 있는 대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 그 설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 아이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가서 한참 있다가 오고 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고 그만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이건 진짜 농담입니다. 저희가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교인하고 우리 식구만 모르는 것 같대요. 내가 네 애비니까. 그런데 어쩌면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 파괴력을 가지고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아마 본인이 모르시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본인과 여러분만 모르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외부인으로서 한번 정리를 어떤 부분을 좀 해드려야 좋지 않을까. 여하튼 첫째는 그 귀가 아프게 들으신 대로 박 목사님의 설교의 중심은 성화 중심 설교입니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성화 중심 설교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전당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 이런 의미에서 성화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성화 중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화다. 그 과정에 우리가 내놓아야 될 책임도 있고 우리가 견뎌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러나 이 작품 전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의 상황을 향해서 인내 상황을 통해서 헌신의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것을 성화이다. 그것이 하나님만큼 너를 되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성화 중심 설교인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라. 그걸 강조한다는 의미의 성화 중심. 지금 아홉 개의 성화 중심 성화 설교라는 말이 보편화되면서 한쪽에 또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화를 강조하고 몰아붙이고 뭔가를 내놓으라고 막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을 그것을 성화로만 바꿔서 성화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는 쪽으로 있는 경향이 또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중독자를 만들지 않아요. 일중독자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지. 성화 중심의 설교. 두 번째는 하나님 설교입니다. 박영선, 여긴 간단하게 제가 읽을게요. 박영선 목사의 설교는 단순히 본문을 설교하는, preaching the text, 본문을 설교하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 본문의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preaching the text가 아니라 preaching the God of the text. 그는 다윗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도덕성이나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다윗의 신앙 원리나 신앙의 높은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설교를 듣는 청중의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특별히 근래 한 2, 3년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박 목사님의 설교의 이게 변화가 눈에 띄게 막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다윗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을 이렇게 추적해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특히 근래에 행해진 박영선 목사님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강의는 이러한 설교의 절정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무엘의 삶과 하나님의 손길, 다윗의 삶과 하나님의 주권 뭐 이렇게 이미 나온 그 책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 설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의 설교의 긍정성이란 청중을 심리적, 감성적으로 격려하고 부추기는 긍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함으로 오는 긍정성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예, 금방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저절로 아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조건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대로 괜찮아요.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최면을 걸듯 위로하고 경제하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에서는 왠지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뭐 저는 그런 걸 위장된 거짓평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고 그 하나님과 네가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인시킴으로,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군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해도 안 돼서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군요 하고 자기를 확인함으로부터 오는 긍정성. 여러분 방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면서 그거 경험 못할 수,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 밖에서 다른 문제에 대하여 많은 상처와 교회에 대하여 목회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그리고 분노 어린 그리고 상처 어린 이런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거기에서 들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거기에서 알았던 교회와는 다른, 거기에서 내가 매번 점검받고 확인했던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는 다른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고 있는 나의 관계, 이것을 확인함으로부터 오는, 아 그렇다면 나도 괜찮네요. 아 그렇다면 내가 그 문제로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공포심해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이네요. 하나님을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는 긍정성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금방 지금 그 설교의 어느 대목을 말하고 있는지 뭐 여러분도 현장의 증인들이시니까 저는 정리만 한번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저는 이제 본문 연결식 주제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설교학적인 일이니까 여러 길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 특징은, 외형적인 특징은 황 목사님은 한편의 설교에 여러 곳에 본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외형으로 볼 때 이런 식의 설교는 하는 목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주제 설교라 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굳이 주제 설교라, 본문 연결식 주제 설교라 하는 것은 양상이 달라요. 많은 분들은 주제 설교를 할 때 한 주제를 내놓고, 본문을 내놓고 거기서 한 주제를 끊어서 얘기하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이런, 그러니까 평면적인 나열식 본문 동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를 내놓고 이것입니다. 주제는 여기 딱 밝혀지고 몇 장 몇 절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요? 그다음 몇 절 보십시오. 거기도 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나열식 본문 인용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제 이 박 목사님의 설교는 주어진 본문에서 주제를 뽑아서 그것을 턱 던지면서 밝히고 그 다음에 다음 본문들을 끌어내면서 그 주제가 진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그래서 다른 본문을 들으면 여기로 와서 아 그 말이 맞네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기된 그 주제가 다음 인용된 본문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진전이 되지, 더 열리든지 더 발전을 하든지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자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그걸 알고 계시라는 것이고, 제가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2007년부터 우리 남북계 왔지 않습니까? 기적같이 왔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전에 간간히 듣지만은 매주 듣진 않았잖아요. 매주 들으면서 제가
이걸 확인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냐면요, 그런 식의 본문 인용을 통한 본문 주제식, 본문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본문, 이 주제를 말하려고 할 때 이 주제와 연관지, 연결 지을 수 있는 본문들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일이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면은 구약이 어디 그 사건, 어디 그 본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건데 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매우 탁월한 통찰이 이게 갖추어져 있어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저절로 와닿는 이 연결이 이런 방식이지. 이 주제를 또 달리 말할 거 뭐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끌어온 그런 걸로는 안 되는 방식이라 말이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맨날 아프시니까 성경을 맨날 볼 리도 없고. 그러다가 작년에 수요일인가 또 이제 둘이 앉아서 잠시 잠깐 얘기할 틈이 있어서 방 목사님이 좀 굉장히 사나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지나치게 자상하세요. 너무 자상. 밥 먹을 때 이렇게 맛있는 반찬 고기 있으면 그걸 들어서 제 밥 수저에다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거 먹어보라고. 그거 뭐 너무 자상하세요. 모르겠어요. 댁에서 사모님께도 그러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상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둘이 이렇게 앉으면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간간히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어느 때는 제 눈을 번쩍뜨게 해요. 작년 언젠가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말 듣고 제가 이 궁금증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도 대학생 때 성경이 있는 것이 그렇게 재밌고 좋았대요. 그때 성경을 무지 읽으셨대요. 석 달에 일독식으로 읽은 적도 있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대요. 그런데 야,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설교를 따라잡기 힘든 뒤에 붙여진 그 비밀이에요. 제가 아는 비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박 목사님 설교처럼 설교하게 하려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면서 가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뭐라고 써있지? 또 성경이 뭐라고 이제 그거 하나 좀 알아서 뭘 좀 알아서 좀 설교해 봐야겠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뭔지 생긴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긴박한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내가 이걸 좀 따져봐야겠다. 이래서 성경을 접근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달라, 이게. 그래서 다 접근한 거니까 성경을 읽는 방식이나 그 성경을 읽는 그 심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6개월에 일독한 거 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 일독을 한 거하고는 그 리딩 퀄리티에 있어서 그 질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제가 지금 아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이제 풀렸어. 어떻게 저렇게 본문을 그렇게 엮어갈까? 그 본문이 그 주제에 와 닿는 거라는 것은 그 주제만 덜렁 가서 봐가지고는 그 본문을 그 관점에서 이리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다 종합적인 관점과 통찰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게 나오니까 그럼 이것도 그건데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 많은 분들 혹은 또 본인께서는 천재성이라고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천재성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 설교 방식에 대하여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이런 설교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설교하기 힘들다. 이제 제가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고단수 설교다. 제가 설교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읽어서 분량을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닌, 그런데 그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성경 읽기를 석 달에 한 번 읽어낼 정도로 그런 심념으로 성경을 그렇게 대학생 때 계속 그렇게 읽어댔으면, 아, 그게 재산, 그게 이 뒤에 숨어 있는 배경이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 재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 그런 게 다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이제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된 설교가 이 교회에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하는 말을 제가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영선 목사와 남포교회 같이, 이제 박영선 목사의 신앙관인데요. 아, 박영선 목사의 신앙관은 두 가지 요체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신앙생활의 항목 혹은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혹시 납득이 되시면, 아, 박 목사님이 그동안 25년 동안 그렇게 강조해온 것이 결국 이 뼈대구나라는 것을 혹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강조점, 그 사상정신이 훨씬 더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첫째는 무엇을 신앙생활의 항목 혹은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 목사님의 신앙관의 첫째 요체입니다. 박 목사님은 이것을 신앙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이것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의 설교와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들로부터 그가 신앙에 대해 갖고 있는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 외에 신앙생활을 말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요약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하신 말씀들을 제가 다 해놨어요. 신앙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무척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제가 인용하는 직접 본인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은 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확 좁혀서 기도, 성경 읽기, 전도, 성령 충만, 예배, 봉사, 헌금과 같은 가장 원색적인 형태의 신앙으로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비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 아시겠죠? 지금 이 이야기죠. 계속 신앙의 영역. 그 다음에 신앙의 주제들이 사람의 전 영역과 인격의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듣고 이제 이해가 되면, 왜 직장에서 신우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씹으실까? 그 신우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넓히, 이건 다 박 목사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요, 2003년 전교인 수련회에서 했던 특강 원문을 제가 입수해가지고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2003년도 있고 2007년에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했던 거, 2007년에 특강하시면서 했던 거, 여기저기 제가 그 문서들, 제가 뭐 진짜 이 희귀본 가지고 희귀본, 나의 목자상 박영선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때 원고지에 쓰신 원고에 제가 갖고 있어요. 아, 이 본인도 제가 갖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넓히고 신앙으로 인생과 인격을 물들이고 모든 삶의 정황에 신앙이라는 것을 끌어들이며 신앙으로 그것을 해석하며 극복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영역이 이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이게 신앙관의 첫 출발 요체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끊임없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발언을 하며 신앙적인 해석을 하며 신앙적인 실천을 하고 신앙을 삶의 전 영역에서 지키되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의 발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요체는 신앙이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신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까는 신앙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신앙이란 그 영역이 어딘가를 하나의 기둥으로 세워서 계속 신앙을 말한 것이고 이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 와서 그게 두 번째 기둥입니다. 신앙이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신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로 이제 요약을 되는 거죠. 같은 말들입니다. 존재 자체에서 인격과 성품으로 신자인 자리매김부터 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인격과 성품으로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나 전도나 이런 특수한 어떤 특정의 행위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으로 신자인 자리매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로서 신앙적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내가 땅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장소와 이웃들, 내가 사는 나라와 문화와 시대 속에서 신자인 몫을 함으로써 마치 옷을 만들 때 뜨개질의 한 땀처럼 내가 그 한 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보냄을 받은 1차적인 사명지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내 모습인 것입니다. 보이기 좋은 이야기와 행사들로 교회와 신앙생활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빨리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는 것을 여기서는 비극이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정한 시대와 장소, 환경과 조건, 주어진 상황,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장소와 이웃들, 내가 사는 나라와 문화와 시대 속 이웃이란 인생의 모든 자연스러운 관계, 즉 가족, 그부, 직장 동료, 그리고 정치, 예술, 지식 분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 이 교회를 전체로 보고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각 개체 신자들을 향해서 이 논리로 신앙을 말하고 그렇게 지켜왔다면 이 논리가 이 교회를 한 개체로 보고 여러 교회들이 있는 이 한국 사회 현실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안에 하나의 신자처럼 한 교회로 있는 남북 교회를 향한 신앙의 논리도 이것이 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책임론의 이제 그 근간입니다. 거기까지. 왜 제가 그걸 그렇게 자꾸 강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신자의 몫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신자의 몫, 자기 있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신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는데, 신자의 몫이라는 말로 요약된 혹은 상징화된 그 내용이 뭔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준 내 모습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훨씬 냉소적이고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처음에 비판적인 이야기죠. 우리 지금 화학계 전반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론가 가서 순교를 하고 십자가에 나를 내놓고 집을 팔아서 내놓고 하는 어떤 때깔나는 특정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게 준 내 모습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신자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옷을 만들 때 뜨개질이 한 땜처럼 내가 그 한 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자의 몫을 감당하는 거라. 존재 자체에서 인격과 성품으로 신자인 자리매김부터 하는 싸움이다. 이러다가 교회가 망할까 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를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거기에서 진정한 신자의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개념화해서 이제 목사님이 쓰시는 매우 실감나는 그 그림 언어 같은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수도꼭지 잠그기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수도꼭지 잠그기. 수도꼭지 잠그기. 수도꼭지 잠그기라는 말의 내용이 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부딪히고 사는 주변의 사람들 앞에 제대로 된 신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사명을 위해 떠나는 것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물을 풀어나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이 막 쏟아져 있을 때 물을 푸는 일을 할 것인가? 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수도꼭지를 잠글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수도꼭지를 잠그야 된다.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앙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싸움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이런 근본적인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잠그는 일은 신앙에서의 근본적인 일을 이제 지금 수도꼭지 잠그는 일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러 나가고 어디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한 시대와 장소,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 각자를 그 자리, 그 모습과 조건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하심에 대해 긍정적인 신앙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설교회로나 또 신앙관이나 우리가 들어왔던 거나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금 어디에 지금 모든 것이 모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시겠죠. 예. 자꾸 중복되니까 이제 제가 톤은 그만 더 이상 달지 않겠습니다. 수도꼭지 잠그기라는 말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아니라 이 남포교회, 교회로서의 남포교회를 볼 때, 이 남포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몇 가지로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제가 이 남포교회에서 발견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교회의 큰 흐름이라 할까요? 제가 자꾸 거역할 수 없는, 거역하기 힘든 흐름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역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대한 거역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여러 내용을 이 안에 담을 수 있죠. 모든 교회들이 더 커지기 위한 일에 초조함을 느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위상을 확인하고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이러는 때에 그런 거기에 이 시대에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추세들에 대하여 오히려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고 있다. 이것이 저로서는 남북교회에서 제가 발견하는 가장 큰 이 시대의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가치가 저는 이제 이 교회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개인의 사적 가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 상황에서 이미 공적 가치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그 면에 있어서 또 박 목사님이 기여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에 쫓기지 않는 여유. 제목만 말할게요. 나중에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여기 쓴 내용들을 좀 다듬고 또 이렇게 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게 무슨 말인가 읽어볼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이제 넘겨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교세를 가진 교회로서 더구나. 이것이 시대에 뒤처진, 시대에 무감각한 교회 모습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건 의도적인, 박 목사님의 그 고집과 신학적인 입장과 이것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것은 아까 소대 설교에서 제가 글에 쓴 것처럼 그건 무언의 거역일 수 있다.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용성에 쫓기지 않는. 세 번째는 교인들의 메시지 수용 수준인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와서 이제 회중 가운데서 이 교인으로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박 목사님은 교인들이 뭐 아멘 설교에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걸 크게 하는 사람 막 혼내고 그러는데.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아멘을 해요. 아멘. 그 아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충격을 받는 거 아니요. 아멘 뭐 저기 명성교회가 와서 이거 막 소리를 치는데 뭐 아멘 하고 뭐 아멘거리 아닌 것도 뭐 아멘 하는 교회 많아요. 아멘 때문에 제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을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쏟아내는 그 말의 내용이 아멘이 안 나올 내용들이에요. 제가 누군가에 그랬어요. 만약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완곡하게 아주 부드러워졌지. 그 전에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온 메시지가 뭐야?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뭐 지금 우리가 다 맞다고 하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하고 뭐 그게 중요하냐고 뭐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이 손상되었을 때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쁠 만한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아멘을 하고 있잖아요. 거자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들으면서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감동이 돼서 아멘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냥 아멘 여기저기서 막 하는데 그 여러분이 듣고 아멘하는 그 내용을 조금만 장소를 옮겨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다른 어떤 큰 교회 가서 하면 당장 여러 사람이 듣고 일어나서 나갈 만한 내용들이라. 얌전해서 안 나가면 최소한 전화로 항의라도 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동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실력이에요. 아멘 안 한 분들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제가 지금 모든 개체를 갖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이 교회의 그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각 개개인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박영선 목사님이 고집스럽게 때론 악을 쓰면서 욕을 하면서 자기 말로 속에 자객처럼 칼을 품은 자처럼 그렇게 혼자 싸우듯이 이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자꾸 하시는데 그 25년의 사역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되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다양한 이제 수준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뭐 이렇게 또 올리고 또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교인들의 자율적 신앙활동 능력.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뒤집으면 이것이 이 시대의 희귀한 가치란 말이죠. 바로 뒤집으면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이제 원하건 원치 않건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몫을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부여하고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문제가 이제 연결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깊이 사귀거나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아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 다른 교회는요 신학교 교수가 예배 드리면 목사님 모셔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오지 말라고. 현창학 교수님 어제 오셨는데 그 구약학 교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은 이렇게 협동 목사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교회를 가니까 어느 교회 새벽 기도를 갔더니 새벽에 교인이 작은 교회인데 교인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대. 몇 주 지나고 나서 이게 합신 교수라는 것을 말하니까 두 주가 지나고 와서 우리 교회 좀 나와주지 마시라고 그러더래요. 싫어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교회가 저를 와서 있으라고 그러죠. 은혜 받지요. 아니 돈도 줘요 또. 그냥 주일날마다 와서 공짜 밥 먹지요. 또 은혜 받지요. 또 언제나 나갈 교회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할 교회 없이 여기지 오늘은 어느 교회 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인 줄 아세요? 근데 진짜인데 아 이거 또 너무 좋은 게 그러나 이건 전 잘 몰라요.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 속에는 안 들어가니까 저는 모르는데 이 교회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깊이 교인들 속에 속해 본 적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간간히 뭐 수십 명은 아니지만 너댓 명 통해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듣고 듣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 교회 이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첫째는 교인들이 뭐 교회가 한 뭐 몇천 명 되는데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앞장서 하고 하는 분은 한 300명 된다더만요. 그런데 하여튼 교인들이 교회를 무지 사랑한대요. 교회를. 그 다음에 여기 말한 이 자율적 활동 능력이 탁월하대요. 그것도 그럴 것이 박 목사님이 완전히 다 노아막이고 그냥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 능력이 자연히 갖춰져 가지고 교역자가 굳이 붙어서 뭐 계획을 세워주고 뭐 이러고저러고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제만 정해지면, 일만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교인들 차원에서 교역자의 지시할 필요도 없이, 교역자에게 무슨 뭐, 이렇게 의뢰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일 다 한다네요. 그 맞습니까? 한 열 분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말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대단한 실력이죠. 대단한 관리예요. 누가 뭐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누가 칭찬을 해주건 말건, 뭐 이게 꽃꽂이 했는데 그 꽃꽂이를 1년 동안을 했는데 한 번도 광고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이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인데, 이제 15분 동안에 제가 책임을 했는데 이게 또 한 10장 됩니다. 그런데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할게요. 이 저는요, 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황 목사님이 이제 남서울교회 거기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공부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3년 공부하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우리 다음 때 이대원 목사님 때부터 이제 수원으로 지금 학교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박 목사님 그 첫 강의 그 창세기 가지고 시간의 개념에 대한 걸 강의하시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남설교에서 설교하실 때 이제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인상이 깊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정말 멋쟁이로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가슴에 가깝게 함부로 이렇게 근접하기 어려운 또 멀리 있는 뭐 그런 분으로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어떤 기회에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개인적인 교제가 이렇게 깊어짐에 따라서 이 박영선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를 제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의 사명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서 저를 사로잡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박영선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로 그 안에 묶여 있게 묶어두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가치와 그 영향력이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확산되게 해야 된다. 그 일을 어쩌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제가 사명처럼 그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그 가치가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확장되게 해야 된다. 그거였죠. 그래서 뭐 고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제 해보고 또 그랬죠. 10년 전에 박 목사님께서 몸이 너무 좋지 않으시고 또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제 신학교 그만두겠다, 강의 하나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정을 들으면 뭐 그러셔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박 목사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나 목회관이나 가르치는 강의나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듣고 받아들이건 말건 간에 목회 현장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그런 내용의 강의는 듣고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박 목사님이 그 어려운 사정에 그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것을 그냥 취소하시고 강의를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택 과목인데요. 전교생의 3분의 1이 강의를 듣습니다. 저도 강의가 인기가 괜찮거든요. 말도 잘하잖아요. 들어보시니까. 제가 선택 과목을 하면 그래도 많이 선택해서 수강생이 있는 편이거든요. 서정글 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냥 한 30명에서 40명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명도 하고. 박 목사님 강의를요. 전교생의 3분의 1이 들어요. 학원처럼 자리 맡으려고 앞 시간 끝나기 전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은 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강의 들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박영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실에 대한 예리한 신학적인 분석과 자신의 확고부도한 신학, 그리고 그 신학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삶으로, 당신의 말로 하면 인격적인 항복이죠. 신학이 그러하니 누가 뭐래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신학이 그러하니 이 시대가 어떻게 돼도 우리 교회는 이리 가고, 이런 거죠. 이런 가치. 예? 앞에 말한 이런 여러 이제 내용들인데, 그런데 제가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영선 목사님 자신이 그걸 원하지를 않으세요. 지금 알겠잖아요. 신앙의 색깔을 알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름대로 내 삶을 잘 사는 것이 신앙이고, 당신을 또 그렇게 살아라. 내가 나서서 뭐 하겠다고 운동하고, 무슨 운동, 뭔 행사,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레르기적인, 부정적인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이 신학적인 입장, 신앙적인 체질, 그것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좀 교회 좀 크게 하고 목회 좀 크게 했다 하는 교회의 이 한국 교계 어른들이 말을 이렇게 뱉어놓고 뒷수습을 안 하고 흐지부지 말아버리고 무책임하고 이런 모습들을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번 보며 지내온 것에 대한 염려, 나도 뭔가 해보겠다 하다가 그리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철저하게 얽매인 분이어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붙잡고 생명처럼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철저하게 시종일관 하나님 절대주권에 얽매인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가고 싶은 그런 열정,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조금 한 부분도 제 눈에 비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갈 염려가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은. 근데 어제 뭐 주성호 목사가 제 동기인데 주성호 목사도 상당히 말 마음대로 하더만요. 네. 박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기도 모르는 사회가 형성됐을 때 모르는 그 결벽증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시지 않는가. 그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책임 감당과 관련해서 하는 그 말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다른 일도 합시다 라는 대로 우리를 바꿉시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논리를 교회 차원으로 또 이 시대를 인식하는 사람의 차원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이 밖에서 보는 제3자로서의 제 눈에 비친 모습이에요. 박 목사님은 주로 이제 예, 그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이래야 된다 막 하면 되는데 어느덧 내가 어른이 되어서 저한테 그러시다고 어느덧 내가 어른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둘러봐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건 박 목사님만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른이 됐다고. 그래서 원래 책임을 말하려는 그 핵심 논 거는 그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 때, 그 제가 그, 뭐,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책임 감당의 당위성을 또 말해야 되는 이런 이제, 책임 감당의 당위성. 남북교회가 이제 이 교회 속한 지체가 이 교회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이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거기에 대하여 갖는 기대가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이제 세 가지를 하는 첫째는 논리적인 당위성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으니까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으니까 남북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남북교회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느냐. 목사님 개인도 몸이 너무 괴로우신데 자꾸 이렇게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대가 시대인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적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나는 빵 사 먹을 돈이 있고 옷 사 입을 돈이 있고 차 살 돈이 있고 그러면 그냥 나는 차 사고 빵 사고 내 그 도둑질 않고 남 해치지 않고 내 처지에서 내 있는 곳에서 내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주머니에 빵 사 먹을 돈이 있는데 주위에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내가 있어요.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그건 그 상황이 이미 너는 그 돈으로 이 사람을 먹여야 된다는 책임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 안에 담고 있단 말이죠. 아까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인식에 대해 제가 자꾸 말한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볼 때 남북교회가 반대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상황적인.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섭리적 당위성입니다. 섭리적 당위성이란 게 뭔가 하면요. 자, 읽을게요. 남북교회가 형성되게 된 내력과 연원을 추적하면서 갖게 되는 강한 추측이에요. 제. 남북교회는 전적으로 박 목사님 때문에 형성된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300명이 모였고 1년 뒤에 등록교인이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이대원 목사님께서 하기 논문을 길게 잘 쓰셨어요. 99년에 논문 쓰시면서 그때까지 남북교회 창립 때부터 그때까지의 교회의 내력을 아주 잘 써놓으셨어요. 그걸 잘 모르시거나 혹시 최근에 오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본 남북교회에서 다른 글들도 실려 있으니까 거길 좀 보시면 참고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남북교회를 형성하는 실마리가 되고 초석이 된 것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남북교회가 오늘 남북교회가 서게 된 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박 목사님 자신도 인정하는 것이고 박 목사님은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서 남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가를 몇 차례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처음 정말 기적같이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홍 목사님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홍 목사님께 추천을 해서 홍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내정하고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라서 이동원 목사님 추천 하나만으로 저를 부목사로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몇 교회를 전전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 제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당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데 놀랐습니다. 그쯤에는 굉장히 마음이 살벌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게 되었고 결국 박 목사님이 그 강단을 맡게 되었고 그것이 30대 중반의 부목사가 한국교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설교의 스타로 부상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 목사님을 교회를 개척하여 독립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5년 세월이 흐르면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오늘 남포교회입니다. 백준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또 상당히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이북에서 남하한 산정은교회 성도들이 1951년에 부산의 산정은교회를 재건하고 그 후 1953년에 서울 회현동에 다시 산정은교회를 재건하였습니다. 그 교회 역사 연대 기록을 보면 1952년 역사 연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한 줄 딱 나와요. 백준걸 목사가 적지 이북에서 기적적으로 월남. 이게 52년 연역이에요. 산정연대 지금. 이분은 이북에서 사방 60리가 자기 땅일 만큼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54년에 산정현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산정현교회 당회장을 했습니다. 52년에 기적적으로 남아에 내려와서 산정현교회 당회장을 54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에 전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특히 호남지방에 13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평에 있는 한평중앙교회 연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한평중앙교회는 원래 한평읍교회가 1921년에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가 와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중에 김병암흑의 목사님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홍순호 장로님을 중심으로 네 분의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한평중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홍순호 장로님이 한평중앙교회를 개척해서 분립에 나와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보존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데에 그 우리 교회 그 김영규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근데 김영규 목사님 어머니가 그 홍순호 장로님에게 많이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요. 막 붙이고 이대로 있을 거냐고. 그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에 있으면서도 뭐 김영규 목사 연락을 하려고 도저히 안 돼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붙잡고 확인해 봤어요. 그랬대요. 하여튼, 그래서 한평중앙교회를 세웠는데, 이 홍순호 장로님이 매우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해서 고아들을 많이 모아서 키웠어요. 그래서 장로로서 가서 부흥회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키운 고아들 가운데에서 지금 목사님이 여러 분 나와서, 목회자가 여러 분 나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 백준걸 목사님이 1959년 6월부터 1960년 7월까지 5대, 이 교회 5대 당회장을 하셨어요. 이때 이 백준걸 목사님이 와서 당회장을 하면서 홍순호 장로님이 백준걸 목사님과 많이 목회를 협력하고 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세워간 거예요. 이게 무슨,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이 홍순호 장로님이 홍정길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박영선 목사님이 백준걸 목사님의 외손자예요. 그리고 20년이 후에 그의 아들과 그의 외손자가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외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장로로 협력했던 그 인연이 아들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외손자가 부목사로 들어간 거야. 근데 야,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모르고 또 이미 홍 목사님은 다른 부목사를 내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이름도 이제 막 들어본 부목사를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가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현장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특별한 계시를 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다 지난 후에 돌아보면서야 확인해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지금 남북교회가 이렇게 됐고 남북교회가 이렇게 된 그 첫 출발 초석에 남서울교회와의 인연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남북교회를 이만한 교회로 세우는 것을 목적지로 삼고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얽히고 해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왔겠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가 종착점이었겠는가? 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걸로 만들어서 여기로부터 무언가를 향해 가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그 도중에 그 길목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박 목사님이 서 있고 남북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나치게 신비적입니까? 아니면 아주 인수적입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생각이 드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섭리적인 당위성이라. 그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우리만 살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돼 하면서 왔지만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서 뭘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나름대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책임을 잘 감당합시다.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서도 제 식사 시간을 좀 늦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한번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유학을 가서 6년 동안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5년이 됐을 때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993년 10월입니다. 저는 원래가 내 목회를 한번 잘해보고 내가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가 되어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유학을 갔지 박사학위를 받아서 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이 저는 갔습니다. 양심적. 처음에는 있었지만 중간에 저는 목회의 맛을 본 다음에는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에는 별 미련이 없었습니다. 93년이 되는데 그때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비오는 날 차 데려다 주고 오다가 제 차는 그때 15년인가 19년 된 그 10의 똥차인데, 아이 오다가 앞에 그 GMW를 받았어요. 여기 700단위 GMW를. 그거 변상을 하고 변호사 지금 이제 편지 와 있지. 이미 빌려 쓴 돈. 제가 돈은 없지만 빚은 잘 얻어요. 근데 그 갚을 길도 없지. 1년 정도를 내가 더 여기 머무르고 있으면 이제 논문을 끝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1년을 또 버틸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자. 그리고 형님한테 갑니다. 하고 우리 이제 제 아내하고도 결정을 하고. 저 사람도 뭐 그런 미련 없으니까 학위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도는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기도를 해서 첫날 애들 이제 예배 드리고 애들 재우고 둘이 앉아서 저는 이쪽, 저 사람은 저쪽.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이제 제가 학위에 침점을 갖거나 미련이 없는 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 제가 아시죠? 보따리를 쌀까요? 아니면 더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되는 1년 버틸 것도 주시고, 공부를 마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편뜻.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뜻, 알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제 보따리를 쌀까 말까를 묻지 않고, 하여튼 끝날 때까지 내가 버티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제 아내도 기도를 끝났게, 어땠어요? 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지냈거든요. 그 해가 가기 전에 하여튼 이런저런 은혜를 입어서, 그, 제 지도 교수님이 탁탁탁 해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 변호사 법대 교수님을 통해서 해서 그 3분의 1로만 갚고 끝나기로 해결해 주셨고, 학교에 갔더니 어느 날 갔더니 느닷없이 또 장학금 주셔서 받고 해결하고 끝났어요. 1년 살 때 문제인데, 연초가 됐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앞으로 1년 동안 한 달에 1,000불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속히 공부를 마치고 와서 학교 와서도 가르치고 잘하라. 편지와 함께 한 달에 1,000불. 그때는 1,000불, 1,200불이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1,200, 1,300. 1,000불. 그 1년 동안을 1,000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돈이 남포교회가 학교에 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자 양성에 쓰라고 기부해둔 5억을 학교에다 맡겨줬고, 그 외에 채워서 지금 10억이 있습니다. 그 돈 받았어요, 자. 그걸 받아서 1년을 잘 버티고 공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그거 없었으면 끝났죠. 제가 여러분,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와서, 제가 2년인가 지나서 너무,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학교 식당에서 한번 붙여서 식사를 하게 돼서 그 말씀을 한번 사실인데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몰라? 그런 것도 있었나? 그래.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뭘 생생내는 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지금 그 돈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마친 사람이 14명이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김병훈 교수는 4년이나 받았더라고. 김은미 교수도 4년이나 받았더라고. 제가 그 돈을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 말려야 우리 이거 했다 그러지 않아도 신자의 몫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디에선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이야기는 혹시 이제 또 기회가 있을지. 이게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 또 30분 후에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